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금융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면서 미국 금융 체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 핵심 원칙을 담은 문건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이 다른 금융규제 기관장들과 협의해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의 실효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도드-프랭크 법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담아야 합니다. 도드-프랭크법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기관장들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일 13명의 개인과 12개의 기업과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중계에 알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이란,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중국 출신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또 미국인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제재 대상 명단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이달 중순 이란에서 개최되는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려던 미국 선수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7개국 국제자들의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 이르나 통신은 바흐람 가셈이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특별위원회가 미국 레슬링팀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3일 금요 기도회에서 이란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일 안보 조약 5조가 5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 5조는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섬, 중국명 다위다오 역시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확인한다고 일본 정부가 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매티스 장관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핵 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위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해커들을 동원해 중요한 기반 시설들을 공격함으로써 서방을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펠런 장관은 2일 밤 한 대학 강연에서 푸틴 대통령이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서방의 전략적 경쟁자가 될 것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펠런 장관은 그러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이 러시아를 확고히 저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지역에 수도 공급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과 반 ISIL 활동가들은 미군이 이곳에 공습을 가한 뒤 시내 주요 수도관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들은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언론인 단체인 락카는 조용히 학살되고 있다 측은 공습이 지역 기반 시설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응한 확장 억제력 제공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보기관 수장인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장관은 확고한 동맹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북한 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력 제공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한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 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사시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매티스 장관도 미국이 미한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사드 체계는 북한을 겨냥한 방어 차원의 무기라는 걸 주변국에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3월 실시되는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이 변함없이 확고하고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윤 장관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 장관은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미한 양국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그 어떤 전략, 전술적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헌화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간 확고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한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세계 그 국방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취임 14일 만에 아주 일찍이 해외 순방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그 첫 번째 순방지로 전 세계의 중요 동맹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들은 매우 이례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기간 중에 한국 정부의 고위층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여튼 뭐 단순하게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그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선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우선 최근에 북한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 핵 탄두를 장착 가능한 ICBM 시험 발사를 계속 그 위협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북한의 그 핵 미사일 ICBM 개발을 트럼프 정부는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겠다. 즉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
이런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엄중하게 보고 있고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중국에도 이게 보여줌으로써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그 경고성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이 한미연합 억제력에 대한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좀 제고시키겠다. 그런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입장을 전달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한미 간의 정책 공조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매티스 장관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얼마 전에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메시지에서는 무엇을 강조한 것이었을까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황 권한대행이 그 전화통화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100%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연합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북한 핵 문제 공조를 계속 터져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직접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정치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빨리 정치적 안보적으로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데 이런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는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다루어졌을까요?
글쎄요. 뭐 많은 그 언론에서는 보다 그 사드 배치를 좀 더 그 배치를 좀 더 빨리 저 시간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현실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 계획된 대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추진해 나가자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뭐 어떤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네.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하게 사드 배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배치하는 문제도 이게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미국의 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앞으로 한미 군사 당국이 계속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 그 협의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우방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왜 안 했을까요?
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올 그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분담은 5년 단위로 SMA 즉 스페셜 메저스 어그리먼트라고 특별 협정을 맺어 가지고 5년 단위로 이게 방위비를 분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는 아직 그 지금 201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합의했던 그 SMA에 따라서 방위 분담이 되고 있고 또 1, 2년 후에는 다음 5년 단위로 이제 그 방위비 분담이 협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음 정부하고 해당되는 사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직 그 협상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한국 정부에 좀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그 뭐랄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굳이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꺼낼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북한은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에 맞춰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지금 한 앞으로의 북한의 동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임하면서 북한이 아주 그 강력하게 수사적 위협을 계속 높여왔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로 도발적인 행동은 좀 자제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위반도 돼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그 실행에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북한은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3월달부터 KRFE 한미연합 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실제로 어떤 그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수사적 위협 차원에서만 그 위기를 높이다가 좀 더 다음 수순을 볼 것인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함부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첫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국방부 군비통제단장 출신의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한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는 원래부터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이 중국의 국가 전략 안정과 이익을 파괴하며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루캉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러시아는 안보를 위해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부분이라면서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통치에 앞장서 왔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보기관 수장인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에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에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당 조직 지도부가 김원홍과 국가보위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와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 지도부의 조사 과정에서 보위성 부상급 등 다수의 간부가 처형됐다며 김원웅의 처벌 수위에 대해선 조사를 해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김원웅이 해임된 표면적 이유는 국가보위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등 인권 유린과 함께 월권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가보위성의 감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에 의하면 국가보위성이 당과 행정기관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노동당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는 김정은이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핵심 측근인 김원홍을 해임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민심 위반이 커지자 그 책임을 김원홍과 보위성에 떠넘겨 주민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원홍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 4월 국가보위상에 오르며 북한의 권력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을 조직 지도부와 함께 주도하는 등 고위 간부의 숙청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핵심 측근이자 공포정치를 뒷받침해왔던 김원홍을 해임함으로써 간부층의 동요가 심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는 등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원웅의 해임이 숙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해임 사유가 김원웅 본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복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록 새 계급이나 강등됐지만 소장 계급을 유지한 점 또한 복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원홍의 전격 해임이 북한 지도층 내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국가보위성 국가안전보위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김정은의 공안 통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기구 내에서도 상당히 권력이 커졌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조직기도 보고 힘빼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원홍 해임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 바람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번 해임이 김원웅으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김 위원장의 견제 심리에서 비롯된 징계라면 대대적 숙청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오늘부터 BOA는 평양은 지금이라는 새로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북한 내부의 소식과 함께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북한의 핵심 실세로 알려진 조용원 노동당 조직 지도부 부부장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노동당 조직 지도부 인사들이 핵심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말했습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실제로 조종하는 실세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 라인과 실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태정공사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용원 부부장 등을 핵심 실세로 지목했습니다.
조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조용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원준 이런 일부 사람들만 공개되고
그러면서 조직 지도부 인사들의 위세가 내각의 장관급 인사보다 더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룡이나 한병서 그다음에 박봉주가 나와서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이 사람 지도를 못했다면 내 목이 왔다 갔다요.
조용원 부부장이 권력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 빈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용원 부부장은 지난해 47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수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조용원 부부장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였습니다. 당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이틀째 행사를 하던 도중 김정은 위원장이 손짓을 하자 주석단에 있던 조용원 부부장이 김 위원장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용원 부부장을 발탁한 배경에는 나이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지도부를 이끄는 조현준 제1부부장은 올해 80살이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68살입니다. 따라서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조용원 부부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조직과 선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제1부장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선지지도에 자주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젊기 때문에 40대, 50대 부부장들을 좀 더 자주 현지 지도에 동행해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용원은 조직 지도부에서 지도원으로 시작해 2014년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신상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정창현 교수입니다.
조직 지도부 내에서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나이는 지금 아마 60세 전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수행했다고 해서 이를 외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북한의 2인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다 2015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영철 씨입니다.
핵심 실세라는 건 뭔가요? 김정은이가 없을 때 제2대리인으로서 행정 혹은 당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않겠습니까? 조용원은 그렇게 못하죠. 따라다니는 거일 뿐이지.
미국 정부도 조용원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조직 지도부 인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조직 지도부 조영원과 민병철 부부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이 중대한 인권침해 하나인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회의를 열어 42개국에서 발생한 약 600건의 사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5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은 이 기간 동안 강제실종 희생자 가족들과 해당국 당국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개별 사건들과 상황에 관한 정보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이후 북한에 의해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에 아버지가 북한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 김남주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지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북한은 또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COI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돼 소식이 끊긴 사람들도 강제 실종의 피해자라며 실무그룹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에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명철 참사의 말입니다.
북군 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주기 심의 때 명백히 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현장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의 방북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당시 일본 대표의 발언입니다.
In particular, the acts of abductions that tear apart families, including those with young children, are among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특히 어린이 등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도 해마다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납치 피해자를 즉각 돌려보내는 등 국제사회 우려를 즉각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이 유엔 개발계획 UNDP의 대북사업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정기집행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가 지난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유엔 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연장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To complete the consultations on the country program document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P is deferring the consideration of document DP/2017.
집행이사회의 조디 로파트 담당관은 2일 BOA에 북한 국가사업에 관련된 논의를 완료하기 위해 연장 여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정기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UN개발계획은 지난해 말 종료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 UNDP, UN인구기금, 그리고 UN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에 공식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아닌 기존 2011에서 2015년 북한 국가사업의 추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사업도 앞서 지난 2015년 6월 한 차례 연장해 운영했던 것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신청서에서 국제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현 북한 국가 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올해 1월부터 문제없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기 프로그램이나 두 번째 1년 연장 신청을 늦어도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에 2016년 후반기 정기 집행이사회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북사업 중단 여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개발계획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2017년과 그 이후 대북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예정된 유엔 집행이사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최종 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이 종전과 비교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니며 대북사업 운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유엔 개발계획의 대북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앞으로의 대북사업에 대해 묻는 BOA 질문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당정군 간부들에게 하사하기 위해 스위스로부터 들여오던 고급식의 수입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스위스 시계산업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 해 스위스에서 15,227달러 상당의 시계가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82.5%가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스위스는 지난해 5월 이후 북한에 대한 고급 시계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고급 시계와 보석, 담배, 술 등 25개 대북 금수품 목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일본의 외교 사절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열린 음력 설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RFA는 현지 고려인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해 지난달 2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아르조메 국립문화센터에서 설 맞이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해주 지역 고려인협회 발렌틴 박 회장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의 외교사절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이석배 한국 총영사와 림청일 북한 총영사 등 남북한의 현지 공관 책임자가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또 마이클 키즈 미국 총영사와 타치이코 카사이 일본 총영사 그리고 인도 베트남 총영사도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역의 유력 러시아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연해주 지역 고려인협회는 매년 남북한을 포함한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해 설 맞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현지 한인의 말을 인용해 세계적인 문화유적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의 북한 식당 평양 친선관이 지난 10월 폐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해 유엔의 대북 제재 여파로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영업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서울의 이북오도위원회에서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 한문교실이 매주 열리고 있는데요. 한문을 배우면서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닭은 큰 새라고 해서 이 대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 해자인데요. 여기 이제 세조자를 이렇게 붙이면 이제 여기 닭 개가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지독이다. 한문 공부를 하고 지독이다. 있습니다.
목계의 그 덕이다. 옛날에
한획 아주 정성스럽게 한자를 쓰며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투개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북 오도위원회 5층 소강당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웃으면서 배우는 한문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북도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평안남도 지사이자 공인 한자 1급 자격증과 훈장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김중양 지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남지사로 작년 9월에 왔는데요. 이북 어도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듣는 것이니까 그럼 한자를 알면 한문 해석이 용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수업은 2017년 올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석 달씩 진행되는데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수업이 어느새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북도민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진행하게 된 건 한문을 통해서 지혜와 경험을 배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에서 유래됐고 그래서 평안남도 사람이라든지 이북도민들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옛날 자료로 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문 해석을 일단 시켜야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한문 교실을 금년부터 열었습니다.
마지막 어느 순간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낼 적에는 경천동지한다 이렇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한문 교실 수업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이 실향민 2세대로 50대고 대부분 70대 이상 나이가 많이 든 분들입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열의는 젊은 학생들 못지 않습니다. 왕복 두세 시간 거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한문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북오도 실향민 방중면 김세갑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문 실력은 별로 없거든요.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쉽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이게 좀 너무 재밌어요. 또 선생님도 같은 그 평안남도 동양이고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고 분위기도 좋고요.
우리가 한문 한자 한자나 뜻을 알았지 이렇게 영어처럼 이게 해석하는 거는 힘이 들어요. 요새 좀 훈장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땅이 움직이는 말이죠.
이 교실에선 5, 60대 실향민 2세대는 아주 젊은 학생에 속합니다. 실향민 2세대로 평안남도 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장운호 씨도 이 한문교실에서 아버님, 어머님 세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민회장으로서 도민들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조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지혜를 한문을 통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문을 이렇게 파자시켜가지고 그 어원을 얘기해주면서 하실 때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1강을 마쳤을 때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 궁금함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도민이 같이 참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문 수업은 진지하면서도 아주 쉽고 재밌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몰랐던 뜻이 숨겨져 있는 한문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유래된 뭐 벽창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가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평안북도에서 그 벽창우라는 그 소가 있었거든요. 힘이 세고 고집이 셉니다. 그 소를 가지고 벽창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만 이제 쓰다 보니까 벽창호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재밌죠. 그리고 그 한자를 알게 되죠.
이렇게 몰랐던 한자를 알고 한문의 문장을 이해하면서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라 이 한문 교실이 더 소중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꿈에 그리는 게 통일이 되는 게 저건데요. 같이 공부하면서 또 여기 이제 한문에 나올 때 그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도 나오고 그러면은 아주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통일이 빨리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죠.
나 이 북서 내려오신 고향 사람들이고요. 저는 피난 중에 내려와 가지고서 이분들이 다 나이 드시면 이제 많이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통일 우리는 통일밖에 없어요. 다 아버지 고향 덕이고 거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린 다.
금년이 정유년 그 다계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 해가지고 한 달이 돼도 안 돼가지고
웃으면서 배우는 한문교실을 통해서 분단으로 반세기 넘게 가보지 못했던 고향 마을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또 학구열도 불태우고 있는 이북 오도민들. 나이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1, 2, 3, 4, 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3도, 그리고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1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흐린 가운데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5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6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8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9도, 낮 기온 영하 4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0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 2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5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 기온은 3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 북부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2월 4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의해 미국 정부가 발급했다가 취소한 비자가 6만 건 이하라고 미 국무부가 3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렇게 취소된 비자가 10만 건을 넘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3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이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법무부 측 취소 비자 숫자는 외교관 비자 등 입국 금지에서 제외된 비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출신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7개 나라는 이슬람교도가 주를 이루는 나라여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일 13명의 개인과 12개 기업과 단체에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중계 알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이란,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중국 출신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또 미국인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제재 대상 명단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임하기 전에 이미 작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이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이달 중순 이란에서 개최되는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려던 미국 선수들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7개국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란 이르나 통신은 바흐람 가셈이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특별위원회가 미국 레슬링팀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3일 금요 기도회에서 이란은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일본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일 안보조약 5조가 5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섬, 중국명 다위다오 역시 미국의 방위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매티스 장관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핵 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법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방위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금융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면서 미국 금융체계를 규제하는 데 있어 핵심 원칙을 담은 문건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이 다른 금융규제 기관장들과 협의해서 120일 안에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의 실효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도드-프랭크 법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를 담아야 합니다. 도드-프랭크법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기관장들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